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은 24일 자신이나 트럼프 선거 캠프의 그 누구도 지난해 미국 대선 기간과 이후에 러시아와 부적절한 접촉을 하지 않았다며 러시아 내통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쿠슈너 선임 고문은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 비공개 청문회를 마친 뒤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은 러시아와 내통하지 않았고 그렇게 한 선거 캠프의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적절한 접촉은 없었고 사업을 하면서 러시아 자금에 의존하지 않았으며 요구받은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완전히 투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쿠슈너 선임 고문은 국민과 대통령을 위해 일하는 것이 일생의 영광이자 특권이라면서 또한 중동과 미국의 혁신정신의 회복 같은 중요한 문제들에 관해 일할 기회를 가진 것을 매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조셉 덤퍼드 미 합참의장의 대북 군사적 옵션 발언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무력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태껏 군사적 수단이 옵션이 돼서는 안 된다고 여겨왔다면서 군사적 수단은 더 큰 재난을 일으킬 뿐이며 유관 각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지난 22일 미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안보 포럼에서 북한에 대응한 군사적 선택이 상상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러시아가 시리아에 새로 설치된 두 곳의 안전지대에서 휴전을 감시할 헌병을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로드스코이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러시아군이 시리아 서남부와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인 동부 구타 지역에 검문소와 감시 초소들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안전지대 감시를 목적으로 시리아에 외국군 병력이 파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5월 러시아와 이란, 터키는 6년간의 시리아 내전이 더 이상 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네 곳의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이 같은 합의에 따라 시리아 정부군은 지정된 장소에서 작전을 중단하게 됩니다. 비오웨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파키스탄 동부 펀자브주 주도인 라호르시에서 24일 자살 폭탄 공격으로 적어도 26명이 사망하고 50여 명이 다쳤다고 파키스탄 당국자들이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방 당국자들이 시장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정부 건물 인근의 무허가 상점들을 철거하는 도중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찰이 시위대를 저지하기 위해 당국자들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살만 라피크 펀자브주 보건장관은 기자들에게 사망자 가운데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포함됐고 병원으로 호송된 일부 부상자들도 중태라고 말했습니다. 파키스탄 탈레반은 이번 공격이 자신들의 소행이라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아프가니스탄 수도 카불에서 24일 탈레반의 자살 차량 폭탄 공격으로 적어도 3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한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을 위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하자는 미국의 요청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12일 한국에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하면서 30일 이내에 워싱턴 DC에서 회의가 열리기를 희망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낸 바 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백운규 장관 명의에 답신해서 협정문에 정한 절차에 따라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하지만 개최 장소는 서울로 하고 개최 시기는 한국 정부의 조직 개편이 완료된 후 적절한 시점으로 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아울러 공동위원회에서 미한 FTA 발효 이후 효과에 대해서 양측이 공동으로 조사하자고 제안했습니다. 중국 전투기가 23일 동중국해에서 작전 중인 미 해군 정찰기에 상당히 가까이 접근해 비행을 방해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은 24일 두 명의 미국 관리를 인용해 두 대의 중국 J-10 전투기 중 한 대가 미 해군 소속 EP-3 정찰기에 약 91m까지 접근했다고 말했습니다. V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7년 7월 15일 화요일 워싱턴 뉴스 광장 문 열겠습니다. 저는 오늘 진행을 맡은 김현진입니다. 먼저 이 시간 주요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 적십자 회담 제의에 대한 북한 측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하게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겠습니다. 북측도 우리 측에 진정성 있는 제안을...
미 정보 당국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핵무기를 분리시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밝혔습니다. 미 하와이가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주민 대피 훈련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북한 오늘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 33도입니다. 동해에는 한때 비가 오고 그 밖의 해상은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첫 소식입니다. 한국 정부가 남북 적십자 회담 제의에 대한 북한 측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북한 당국은 이에 대한 반응은 유보한 채 북한 내 인권 상황을 문제 삼고 있는 한국 정부를 연일 비난했습니다. 첫 소식 서울에서 김한용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 정부는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 회담 개최 제의에 북한이 24일 현재까지 아무런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며 북한의 호응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의 24일 정례 기자 설명의 내용입니다.
정부는 인내심을 가지고 차분하게 북한의 반응을 기다리겠습니다. 북측도 우리 측의 진정성 있는 제안에 조속히 호응해 나오기를 기대합니다.
하지만 북한은 한국 정부의 이런 거듭된 촉구에도 여전히 공식 반응을 보이지 않은 채 관영 매체들을 통해 한국 정부를 비난하고 있습니다. 최근 들어 한국의 통일 외교부문 당국자들의 북한 인권 관련 발언을 연이어 문제 삼고 있는 겁니다. 북한 노동당 기관지 노동신문은 24일 논평에서 한국의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천혜성 통일부 차관 등이 최근 방한했던 오에아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을 면담한 내용에 대해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여론화해 북한의 국가 이미지에 먹칠을 하고 외세와 야합한 압살 책동을 강화하려는 술책이라고 비난했습니다. 노동신문은 한국 정부가 인권 모략 소동에 매달린다면 남북관계는 파국 상태에서 벗어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와 함께 집단 탈북한 중국 내 북한 식당 여 종업원들의 문제를 거론하며 한국 정부가 이들을 하루빨리 돌려보내라는 자신들의 요구에 귀를 막고 계속 억류하고 있는 것은 극악한 인권유린 범죄라고 역공을 폈습니다. 북한을 이에 앞서 지난 22일부터 날마다 대외선전용 매체인 우리민족끼리와 통일신보 등을 내세워 한국 정부 당국자들과 퀸타나 유엔 북한인권특별보고관과의 면담을 대결소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한국의 천혜성 통일부 차관은 17일 퀸타나 보고관을 만나 북한에 억류된 한국 국민들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고 강경화 외교부 장관도 같은 날 퀸타나 보고관을 접견한 자리에서 북한의 심각한 인권 상황에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한국의 전문가들은 북한이 한국의 회담 제안에 응답하지 않으면서 자신들의 요구를 우회적으로 압박하고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경남대 극동문제연구소 이물출 교수는 북한이 외부 세계의 인권 압박을 대북 적대시 정책의 일환으로 보고 있기 때문에 회담 제안을 빌미로 한국 정부의 태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풀이했습니다. 한국 정부가 인도적 현안인 이산가족 상봉 문제를 다루기 위한 남북 적십자 회담이 성사되기를 원한다면 인권 압박을 중단하라는 메시지라는 설명입니다.
그 상한 대가가 이제 과거에는 뭐 금강산 관광 재개라든지 뭐 이런 문제인데 지금은 그런 문제가 아니라 자신들에 대한 대북 적대시 정책의 어떤 전환을 요구하는 거죠. 이제 그런 맥락에서 이제 인권 문제를 계속 제기하는 것 같고요.
한국 국책연구기관인 통일연구원 조한범 박사는 북한이 자신들과의 대화에 적극적인 문재인 한국 정부를 통해 실리를 챙기고 싶어할 것이라며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기 어려운 집단 탈북 여 종업원 송환을 회담의 전제 조건으로 내세워 협상력을 높이려는 계산이라고 진단했습니다.
북한의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받아들이기 매우 어려운 조건, 그러니까 한국 정부 대할 필요성이 있지만 받아들이기는 어려운 조건을 제시한다는 것 자체는 사실은 협상에서의 레버리지, 그러니까 자신들이 실리를 추구하는 데 훨씬 더 높은 협상력을 제고할 수 있죠.
조 박사는 집단 탈북한 여종업원 사건이 북한 주민들 사이에선 한국 정부의 유인 납치극으로 기정사실화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를 일관되게 의제화함으로써 내부 단속에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환용입니다.
문재인 한국 대통령은 북한이 내년에 강원도 평창에서 열리는 동계올림픽 참가를 결단할 것을 거듭 촉구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24일 평창에서 동계올림픽과 장애인올림픽조직위원회 주최로 열린 대회 홍보 행사에 참석해 이같이 말하고 한국은 성급하게 기대하지도 그렇다고 비관하지도 않고 마지막 순간까지 문을 열어놓고 기다리겠다고 밝혔습니다. 문 대통령은 국제올림픽위원회도 북한이 참가하도록 문을 열었기 때문에 북한의 결단만 남았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평창 동계올림픽에 이어 2020년에는 일본에서 하계올림픽이, 2022년에는 중국에서 동계올림픽이 열린다며 이렇게 한국과 일본, 중국에서 잇따라 열리는 올림픽이 한반도와 동북아 지역의 평화를 강고하게 만드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미국 정부가 지난 주말 미국인들의 북한 관광을 전면 금지하는 조치를 발표했습니다. 이번 조치의 가장 큰 이유는 안전 때문인데요. 특히 미국 대학생 오토원비어 씨의 사망 이후 미국 각계에서는 북한 관광을 금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져왔습니다. 김영광 기자입니다.
미국 국무부는 오래전부터 미국인들에게 북한 여행의 위험성을 지적하며 여행 자제를 경고해왔습니다. 지난 10년간 적어도 16명의 미국인이 북한에 억류됐고 해외에서 범죄에 해당하지 않는 가벼운 행위조차 상식에 어긋나는 가혹한 처벌을 받기 때문에 매우 위험하다는 겁니다. 헤더 노어트 국무부 대변인입니다.
We think that our travel warning that we have had in place for quite some time has been very strong.
국무부는 상당히 오랫동안 북한 여행에 대해 강력히 경고해 왔고 미국 정부는 스웨덴에 영사 지원을 의존할 수밖에 없는 열악한 형편이란 겁니다. 국무부는 지난해부터 석 달 동안 북한 여행 경보를 갱신해 발표했습니다. 게다가 북한 정부가 지난해 7월 억류 미국인을 전시법에 따라 처리하겠다고 밝히자 미국인들에게 절대 북한을 방문하지 말라며 경고 수위를 높였습니다. 하지만 개인의 자유를 국가의 핵심 가치로 여기는 미국 헌법과 전통에 따라 여행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런 기류는 북한에 억류됐다가 지난달 혼수 상태로 풀려났던 미국 대학생 오토 원비어 씨가 미국에 온 지 며칠 만에 사망하면서 급속도로 변했습니다. 건강했던 젊은이가 의식불명 상태로 돌아온 뒤 곧바로 숨을 거두고 북한에서 고문을 받았다는 부모의 증언이 나오자 미 여론은 격앙됐습니다.
Yeah, I was kind of shocked at first to hear the news he's coming back this morning.
한 여론조사에선 응답자의 절반이 북한 정권에 강력한 대응 조치를 해야 한다고 답했고 이 중 40%가 북한 여행 금지에 찬성했습니다. 의회 의원들도 북한 정권을 강력히 규탄하며 미국인들의 북한 여행을 금지해야 한다는 성명을 잇따라 발표했습니다. 밥 코코 상원 외교위원장은 지난 28일 미국인들이 아무렇지도 않게 북한에 가는 행태를 막아야 한다며 북한 여행 금지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5월에 하원에서 발의된 북한 여행 통제법 심의 절차도 이번 달로 앞당겨졌습니다. 많은 전문가 역시 여행 금지에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레그 스칼라트 북한인권위원회 사무총장입니다.
정말로 북한의 경우에는 미국인 관광객들이 그렇게 많이 당했기 때문에 미국 주민들의 신변을 보호하기 위해 그러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북한의 계속되는 탄도미사일 도발로 대북인식이 더욱 악화되자 노트 국무부 대변인은 미국 정부가 북한 여행 금지 방안을 심사숙고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That is under we're contemplating that right now. We've not come to any kind of decision on that matter just yet, but we're continuing.
로버트 킹 전 국무부 북한인권 특사도 7일 VOA와의 인터뷰에서 미국인들의 평양 마라톤 대회 참가를 금지해야 한다며 인도적 지원을 제외한 북한 방문에 사실상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It's very difficult to enforce a ban, a travel ban. On the other hand, there may be some
특정 국가에 대한 미국 정부의 여행 금지, 즉 지리적 여행 규제 조치는 드물지만 과거에도 있었습니다. 미국 정부는 1967년 이후 간헐적으로 알제리와 이라크, 베트남, 수단, 쿠바 등에 대해 미국인들의 여행을 금지했었습니다. 하지만 미 정부가 현재 이 조치를 지속하는 나라는 없어서 북한이 유일한 여행금지 대상국에 오르게 됐습니다. AP통신은 여행금지 조치를 위반하는 개인은 벌금과 함께 최고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고 전했습니다. 국무부나 북한 정부 모두 북한을 여행하는 미국인들의 통계를 발표하지 않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북한 전문 여행사 관계자들은 해마다 미국인 800명에서 1,000명이 북한을 방문하는 것으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북한 전문 여행사 관계자들은 과거 북한을 방문하는 외국인을 연간 10만 명으로 추산하며 대부분이 중국인들이라고 밝혔었습니다. 서방 관광객은 전체의 5% 정도인 5천여 명이며 이 중 20%가 미국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DN 뉴스 김영권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핵무기를 분리시킬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핵무기 능력을 제한하거나 김정은 국무위원장을 축출하겠다는 겁니다. 조은정 기자입니다.
마이크 폼페오 미 중앙정보국 CIA 국장이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 축출을 시사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20일 미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아스펜 안보 포럼에서 행정부의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핵 능력과 핵을 사용할 의도가 있는 인물을 분리하는 것이라며 미 정보당국이 이를 위해 트럼프 대통령에게 다양한 선택 방안을 제시할 것으로 자신한다고 말했습니다.
And as for the regime, I'm hopeful we will find a way to separate that regime from this system. The North Korean people, I'm sure, are lovely people and would love to see him go as well. As you might know, they don't live a very good life there.
폼페오 국장은 북한 정권을 이 무기 체계로부터 분리할 방법을 찾을 수 있다고 본다며 북한 주민들은 좋은 사람들일 것이고 북한 주민들 또한 그가 없어지는 것을 원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미국의 선택 방안 중 하나로 북한 정권 교체를 포함한 데 대해서 중국은 얼마나 공감하고 있느냐는 질문에 북한 정권 교체가 미국에게도 확실히 좋은 일일 것이라는 보장은 없고 알 수 없는 결과가 있을 수 있다고 신중한 입장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지금 당장 착수해서 내일 이뤄낼 일이라는 뜻은 아니었다며 장기적인 관점에서 북한 정권 교체를 보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중국뿐 아니라 러시아, 일본, 한국으로부터 이 부분에 공감을 얻으면 성공할 확률이 더 높아질 것으로 본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김정은 정권의 축출뿐 아니라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도 충분히 제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No, I think we can tackle every piece of that. So I think we can tackle capacity too. These weapon systems still need development. They need testing. They need people who are willing to work on these.
폼페오 국장은 북한의 무기 체계는 여전히 개발돼야 하고 여전히 실험을 거쳐야 하며 전문가들이 필요하고 부품을 조달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따라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능력을 줄일 수 있는 여러 방법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폼페오 국장은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행동, 우리가 보기에는 비이성적인 행동을 할 때도 있지만 그가 권력을 유지한다는 자신의 주요 임무를 잘 이해하고 있다고 나는 확신한다고 말했습니다. 아울러 미국과 동맹으로부터 북한 스스로가 느끼는 위협에 대해서 김정은 위원장이 이성적인 대응을 하고 있다며 지금 한국을 이용해 미국의 압박을 완화하려 하고 있다고 폼페오 국장은 평가했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하와이가 미국 50개 주 가운데 처음으로 북한의 핵미사일 공격에 대비해 주민 대피 훈련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하와이주 비상관리청은 최근 핵폭발 시 행동 요령을 발표하고 오는 11월부터 매달 한 차례 대피 훈련을 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핵 공격을 알리는 경보가 울리면 주민들은 일제히 실내로 몸을 피하라는 겁니다. 하와이가 적국의 공격에 대비해 경보를 울리고 대피 훈련을 하는 것은 1980년대 냉전이 끝난 뒤 처음입니다. 번 미야기 하와이주 비상관리청장은 북한의 핵공격 가능성은 매우 낮지만 무시할 수 없는 위협이라고 말했습니다. 미국인 절반 정도는 북한의 핵 개발을 군사적 조치로 막아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조은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미국의 폭스뉴스가 최근 국제 현안에 대한 미국인들의 인식을 취합한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지난 16일에서 18일 사이 유권자 1,02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55%가 북한의 핵과 미사일 개발을 저지하기 위해 군사적인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외교적인 수단만으로 북핵 개발을 막을 수 있다는 응답자는 29%였습니다. 미국이 실제로 북한에 대한 군사적 조치를 취할지 여부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51%가 지지 의사를 밝혔고 37%가 반대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공화당 지지자는 73%가 군사력 동원에 찬성했고 민주당 지지자는 35%만이 찬성 의사를 밝혔습니다. 북핵 개발은 오직 군사적 조치만으로 막을 수 있다는 응답은 지난 4월 조사 때에 비해서 4% 늘었으며 미국의 대북 군사 조치를 지지한다는 응답은 2% 줄었습니다. 북한은 이 두 차례 여론조사 기간 중 대륙간 탄도미사일 ICBM을 성공적으로 발사하는 등 여러 차례 미사일 실험을 실시했습니다. 폭스뉴스 조사에서 응답자의 68%는 북한과의 전쟁을 우려한다고 밝혔고 걱정하지 않는다는 대답은 29%였습니다. 응답자들이 북한보다 더 크게 우려하는 문제는 건강보험, 미국의 장래, 경제, 연방정부 적자 등이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 문제를 다루는 방식에 대해서는 45%가 반대, 41%가 찬성한다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의 경제정책, 이민정책, 건강보험, 시리아, 이란, 러시아 정책 등 국정현안 전반에 대해서 지지보다 반대한다는 의견이 적게는 1%에서 많게는 23% 더 높았습니다. 지난 18일 발표된 워싱턴포스트 신문과 ABC 방송의 여론조사 결과도 비슷했습니다. 이 조사에서 응답자의 81%가 북한을 미국에 대한 위협이라고 밝혔고 74%는 북한과의 전면전 가능성을 우려했으며 63%는 트럼프 대통령의 대북 정책을 신뢰하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VOA 뉴스 조은정입니다.
중국 국방부가 대화와 협상을 통한 북핵 문제 해결을 거듭 강조했습니다. 우첸 중국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인민해방군 건군 90주년을 앞두고 가진 기자회견에서 한반도에서 군사 충돌과 같은 유사시 대응 방안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대답했습니다. 우첸 대변인은 중국은 일관되게 한반도 비핵화와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 대화와 협상 등 평화적인 방식을 통한 북핵 해결을 견지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도 이날 정례 브리핑에서 대화를 통한 한반도 문제 해결을 촉구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중국은 무력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태껏 군사적 수단이 옵션이 돼서는 안 된다고 여겨왔다면서 군사적 수단은 더 큰 재난을 일으킬 뿐이며 유관 각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매주 주요 뉴스의 배경을 살펴보는 뉴스 인사이드입니다. 미국과 한국이 남북 군사회담 문제를 둘러싸고 불협화음을 내고 있습니다. 미한 양국 사이에 불협화음이 나오는 배경과 과거 사례를 최연기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한국 정부는 지난 17일 남북 군사당국회담과 추석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적십자회담을 북한에 공식 제의했습니다.
남북 군사당국회담을 7월 21일 판문점 북측 지역 통일각에서 개최할 것을 북측에 제의합니다.
이는 군사분계선에서 남북 간 적대 행위를 중단하자는 문재인 대통령의 독일 베를린 평화구상에 따른 첫 번째 조치였습니다. 그러자 미 백악관은 한국의 대북 제의에 대해 부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숀 스파이서 백악관 대변인은 17일 정례 브리핑에서 남북회담 제안에 대한 질문에 한국 정부에 물어보라고 답했습니다. 그러면서 트럼프 대통령은 과거 북한과 대화를 위해 충족해야 할 모든 형태의 조건들이 우리가 현재 있는 곳에서 명백히 멀리 떨어져 있음을 분명히 했다고 밝혔습니다. 백악관의 이런 반응은 문재인 정부의 군사회담 제의에 대한 트럼프 행정부의 불편한 속내를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입니다. 카티나 애덤스 국무부 동아태 담당 대변인과 게리 로스 국방부 동아시아 담당 대변인 역시 VOA에 한국 정부에 문의하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미국의 한반도 전문가들은 한국 정부의 군사회담 제의에 대해 엇갈린 견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일부는 지금처럼 대북 제재가 추진되는 상황에서 남북 대화는 북한에 휘말릴 가능성이 있다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반면 부시 행정부에서 북한 문제를 다뤘던 크리스토퍼 힐 전 국무부 동아태 차관보는 남북 대화가 중요하다며 좀 더 지켜보자는 신중한 반응을 보였습니다.
I think it's way too early to say what can come of this.
앞서 한국과 미국은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를 둘러싸고도 미묘한 신경전을 벌였습니다. 한국의 문재인 대통령은 6월 초 주한미군의 사드 배치 부지에 대해 환경 영향 평가를 실시하라고 지시했습니다. 환경 영향 평가는 1년 정도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사드 연내 실전 배치는 사실상 무산될 수밖에 없습니다. 청와대 정의용 국가안보실장입니다.
그래서 환경 영향 평가를 좀 더 철저하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우리가 당초에서 예정했던 것보다는 더 많은 시간이 걸 수 있는 거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미국 트럼프 행정부는 한국 정부가 사드의 한국 배치 결정을 번복하지 않을 것으로 알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백악관 고위관리는 VOA에 트럼프 대통령이 6월 8일 렉스 틸러슨 국무장관과 짐 매티스 국방장관이 참석한 가운데 열린 회의에서 사드 문제를 거론했다며 한국 정부가 미국의 사드 배치에 관한 과거 공약을 원상태로 되돌리지 않을 것임을 확언했다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대북 정책을 둘러싸고 불협화음을 내기 시작한 것은 한국 김대중 정부부터라고 관측통들은 말합니다. 1998년 2월 한국의 15대 대통령에 취임한 김대중 대통령은 재임 중 남북 화해와 협력을 위한 햇볕 정책을 지속적으로 펼쳤습니다. 특히 2000년 6월에는 평양을 방문해 김정일 국방위원장과 역사적인 남북 정상회담을 갖고 6.15 공동선언에 합의했습니다. 집권 초에는 김대중 정부와 미국의 빌 클린턴 행정부가 모두 북한에 대한 개입 정책을 내세웠기 때문에 미한 간에 별다른 마찰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2001년 미국에서 보수적인 공화당 조지 부시 대통령이 집권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부시 대통령이 북한을 악의 축으로 규정하면서 김 대통령의 햇볕 정책은 커다란 장벽에 부딪혔습니다. 이에 따라 김대중 대통령은 2001년 3월 워싱턴을 방문해 부시 대통령을 설득하려 했지만 대북 인식차를 극복하지는 못했습니다. 특히 부시 대통령은 정상회담 후 기자회견에서 김 대통령을 이 사람을 뜻하는 디스맨이라고 불러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2003년 2월 집권한 한국의 16대 노무현 대통령은 전임 김대중 대통령의 햇볕 정책을 이어받아 남북 화해와 평화 번영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이 정책은 한국이 주도적으로 핵 문제와 남북 관계를 풀어나간다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노 대통령의 남북 화해 정책은 미국 부시 행정부와 갈등을 빚었습니다. 미국은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상황에서 북한에 접근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인 반면 한국은 대북 접근을 고집해 갈등을 겪었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양국 관계는 노무현 대통령의 발언으로 악화되기도 했습니다. 노 대통령은 2004년 11월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연설하면서 북한이 핵 개발을 하는 것은 일리가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대해 당시 부시 행정부는 상당히 격앙된 반응을 보였다고 워싱턴의 한반도 전문가인 레리 닉시 전략국제문제연구소 연구위원은 말했습니다.
Statement that Nomuhyun I remember made in Los Angeles in which he seemed to justify.
전문가들은 미국과 한국 당국 간 긴밀한 소통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상시적인 소통으로 불필요한 마찰을 줄이고 북한에 대해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VOA 뉴스 최용기입니다.
새 아침 새로운 뉴스로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워싱턴 뉴스 광장. 다양한 뉴스에 깊이 있는 분석까지 매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이 함께합니다.
한국 경찰이 한국에 입국한 뒤 거주지가 불명확한 탈북민 900여 명에 대한 추적 조사에 나섰습니다. 최근 재입국한 탈북민 임지연 씨에 대한 조사와 연계돼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울에서 한상미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국경찰청은 최근 북한 선전 매체에 등장한 탈북 여성 임지연 씨의 재입국 여부와 연계해 탈북민의 거주 현황과 실태 파악에 나섰습니다. 경찰청은 거주지가 확인되지 않는 탈북민 현황을 파악하고 만에 하나 이들이 재입국하지 않도록 예방하기 위한 차원에서 최근 일선 경찰서에 지시를 내렸다고 23일 밝혔습니다. 경찰 측은 탈북민 임지연 씨가 스스로 재입국했는지 아니면 북한 당국에 의해 납치됐는지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지만 재입국을 우려하는 사람들도 있는 만큼 이번 기회에 거주 불명 탈북민 현황을 파악해보려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현재 거주지가 제대로 파악되고 있지 않은 한국 입국 탈북민은 900여 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한국경찰청 관계자의 설명입니다.
이사했는데 주소지 이전 안 해가지고 거기 안 사는 걸로 확인되고 그런 식으로 된 분들이라 이 분들을 대상으로 소재 확인을 해야 되는 거죠. 이사를 했는데 안 한 건지 살고 있는 건지 거주지에 지금 안 사는 사람입니다. 거주 불명.
북한의 대남 선전 매체인 우리민족끼리가 지난 16일 공개한 영상엔 한국 TV 프로그램에 출연하는 등 활발히 활동했던 탈북민 임지연 씨, 북한 이름 전혜성 씨가 등장해 한국에서의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다고 주장했습니다. 임 씨는 밥 잘 먹고 돈도 많이 벌 수 있다는 환상에 사로잡혀 한국으로 왔지만 돈으로 좌우되는 한국에서 술집 등을 떠돌며 육체적, 정신적 고통만 받았다고 비방했습니다. 또한 종합편성 채널과 국방TV에도 출연했다며 한국 방송국이 시키는 대로 악랄하게 공화국을 비방하고 헐뜯었다고 주장했습니다. 현재 서울지방경찰청은 임 씨의 한국 내 주변 인물들을 탐문하고 임 씨의 금융, 통신 기록을 살펴가며 임 씨의 재입국 배경과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일부에선 북한 당국에 의한 납치설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임 씨가 살던 서울 강남의 주거지를 포함해 신변을 정리한 흔적이 없기 때문입니다. 임 씨는 탈북민 정착지원기관인 하나원 퇴소 당시 관심 대상으로 분류되지 않았으며 한국 사회 적응에 큰 문제가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2011년 탈북한 임 씨는 3년간 중국에서 중국인 남편과 결혼 생활을 했으며 2014년 홀로 한국에 왔습니다. 북한엔 임 씨의 부모가 거주 중인 것으로 알려졌으며 임 씨는 지난 4월 한국을 출발해 중국을 거쳐 재입국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와 관련해 한국통일부는 재입국을 한 탈북민도 한국 국민이라며 관계 기관과 협조해 탈북민에 대한 신변 안전 보호 조치를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습니다. 통일부 백태현 대변인의 24일 기자설명회 내용입니다.
북한 이탈 주민은 우리 국민입니다. 그래서 우리 국민 보호 차원에서 다른 억류자와 마찬가지로 보호 조치는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통일부는 임 씨가 어떤 경로와 과정을 거쳐 다시 북한으로 갔는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한상미입니다.
남미 과테말라에서 지난 19일부터 이틀 동안 북한 자유 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위원회가 열렸습니다. 전 세계 60여 개국 국회의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탈북자 강제 북송 문제와 북한의 해외 노동자 인권 문제 등이 논의됐는데요. 이 시간에는 한국 대표로 참석한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을 연결해 관련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인터뷰에 박형주 기자입니다.
하태경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하태경입니다.
예. 북한 인권 국제 의원 회의 조금 생소하시는 분들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떤 행사인가요?
예, 우리가 이제 북한 인권 국제 인권 회의를 매년 하고 있습니다. 올해가 14번째입니다.
예.
그동안 주로 북한 인권 문제를 국제적으로 알리기 위해서 저희들이 전 세계를 방문해 왔는데요. 남미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예.
그전에 북미나 일본이나 유럽은 저희들이 많이 갔고요. 이번 회의의 특징은 남미에서 처음으로 어원 외교를 하고 있다는
예.
것입니다. 그래서 과테말라가 남미 국가 중에서도 적극적으로 북한 인권 문제에 대한 관심을 표명을 해서
예.
남미에서는 처음으로 과테말라에서 회의를 잡게 되었습니다.
네, 뭐 특별히 그 남미에도 여러 나라가 있는데 과테말라로 이번 국제의원회의 뭐 북한 인권과 관련된 이 개최 장소로 결정한 건 조금 전에 말씀하신 대로 이 과테말라가 북한 인권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보면 됩니까?
아 그동안 저희들 몰랐는데요.
예.
과테말라가 우리 한반도처럼 국경 분쟁이 있습니다.
예.
아 그래서 과테말라에서 분리 독립한 벨리세라는 조그만 나라가 과테말라 옆에 있는데요.
예.
그 벨리세와 국경 분쟁이 있어서 이 지난번 작년 회의 때 과테말라 의원들이 한국에 와서 판문점을 방문했는데요.
예.
그 판문점에서 남북한의 국경 분쟁이 있는 것처럼 우리 과테말라도 국경 분쟁이 있다. 그래서 한반도 문제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네. 이번 행사의 주요 내용 또 성과는 뭐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이번에는 크게 세 가지 주제였는데요.
예.
하나가 핵 문제와 북한 인권 문제와의 관계.
네.
그리고 두 번째는 그 납북자 문제.
예.
그리고 세 번째는 해외에 있는 북한 노동자 문제.
네.
예, 크게 세 가지 문제와 그다음에 남미 문제와 한반도 문제를 비교하는 그런 세션을 또 따로 가졌습니다.
예. 물론 이제 주제 가운데 하나가 핵 문제와 이제 인권 문제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핵 문제와 인권 문제를 이제는 떼놓을 수 없다라고 이제 얘기를 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은 최근에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라든가 이런 걸로 인해서 국제사회에서 이 북한의 핵 문제, 즉 안보 문제에 좀 집중되어 있는 상황인데요. 지금 참석하고 계신 회의에서의 그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이번 회의 때는 북한의 핵 문제나 미사일 문제가 터지면
네.
모든 남북 간의 대화가 다 단절이 된다.
예.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인권 문제 대화도 단절이 되는 것은 문제가 있다라는 데 서로 공감을 많이 가졌고요.
예.
북한이 핵실험을 하건 미사일 실험을 하건 인권 문제 트랙은 별도 트랙으로
네.
독립적으로 지속시켜야 된다.
예.
그래서 핵 문제와 인권 문제가 연관이 있지만 접근 방법에 있어서는 핵 문제에 대해서 인권 문제를 종속시키면 안 된다. 별도 네. 트랙으로 가져가야 된다는 데서 참석자들이 다 공감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잘 아시겠습니다만 한국의 문재인 정부가 북한에 회담 제의를 한 상황입니다.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상봉 문제와 관련돼서 물론 이제 북한 측에서는 공식 반응을 하지 않고 있는 상황인데요. 국제사회에서는 한국 정부가 조금 너무 이르게 북한과 대화 제의를 한 것 아니냐 물론 이런 의견도 있습니다. 현지에서 혹시 이것과 관련돼서 참석하신 다른 나라 의원들과 좀 이야기 나누신 부분이 있습니까?
그 부분도 이제 똑같은 공감대인데요.
예.
군사회담과 이산가족 회담은 분리돼야 된다는 거고요. 이 부분은 문재인 정부의 대북 대화 제안의 문제점은 이산가족 회담과 군사회담을 분리하지 않았다. 그래서 이산가족 회담은 어쨌든 인권, 인도주의 문제이기 때문에
예.
핵 군사 문제하고 별도 트랙으로 가야 된다는 겁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군사 문제는 핵 문제하고 연계돼 있기 때문에
예.
군사회담을 이번에 제안한 것은 적절하지가 않다. 대신에
예.
이산가족 같은 인권, 인도주의 문제는 군사회담하고 별도로 추진돼야 되는데 이것을 서로 연계시킨 것에 대해서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의견이 나왔습니다.
예. 자 그리고 또 납북자 문제도 주제 중에 하나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물론 이제 이것도 좀 어느 정도 관련이 있는 문제인 것 같습니다. 최근에 한국에 정착했던 탈북민 전혜성 씨가 북한으로 다시 들어가서 기자회견을 자처를 했습니다. 그 과정에서 납치 가능성이 제기되는가 하면 또 일부에서는 전 씨가 한국에서 대남 공작으로 원으로 활동했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와 관련돼서 하 의원님께서 국제의원회의에서 제기한 이야기들이 있다고요?
아 그렇습니다. 지금 25명의 탈북자가 김정은
네.
정권 집권 이후에 다시 북한으로 돌아간 거로 확인되고 있는데요.
네.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 부류가 있다. 하나는 이제 위장 간첩. 이제 위장 간첩인데 한국에 와서 탈북자 행세를 하다가
예.
북한으로 돌아가서 이제 체제 선전을 하는 그런 이제 위장 공작원이죠. 위장 공작원 유형이 있고 또 한 사람은 탈북자 중에 납북되는 경우도 있다.
예.
그래서 과거 납북하고 새로운 종류의 납북이 생겼기 때문에 탈북자 예. 납북이라는
네.
북한 탈북자 중에 북한으로 돌아가는 경우 이제 위장 간첩과 납북자 경우를 분리해서 철저하게 좀 조사를 해야 된다. 실태 파악을 해야 된다.
예.
그리고 납북자의 경우에는 대한민국 국민이기 때문에 일반 한국인과 같이
예.
대한민국에서 송환 요구를 적극적으로 해야 된다 하는
네.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예. 한국 언론에서도 최근 들어서 많이 소개가 됐습니다만 탈북자 가운데 북한에 이제 재입북한 사례들이 적지 않게 생겨나고 있는데 이 가운데는 본인의 의사와 상관없이 납북됐을 그러니까 납치됐을 가능성이 있다 이런 이제 그 문제 제기를 하시는 건데요. 북한에서 확인해 줄 가능성은 없고요. 이런 부분들은 사실관계를 참 따지기가 어렵지 않겠습니까?
아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북한 인권 문제는 정부 간에는 일단 원칙적으로 요구할 건 요구를 하고요.
예.
비공식적으로 저희들이 그 다양한 북한의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루트가 있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전화 연결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남미 과테말라에서 열린 북한 자유이주민 인권을 위한 국제의원회의에 참석한 한국 바른정당 하태경 의원으로부터 자세한 얘기 들어봤습니다. 인터뷰에 박형주 기자였습니다. 한국의 현대아산이 고 정몽헌 전 현대그룹 회장의 14주기 추모식을 다음 달 초 금강산에서 열기 위해 북한 아시아태평양 평화위원회 측과 사전 접촉한 것으로 24일 알려졌습니다. 한국 정부 당국자와 현대그룹 관계자에 따르면 현대아산은 지난 21일 중국 베이징에 있는 북한 아태 측과 전화와 이메일 접촉으로 다음 달 4일 금강산에서 정 전 회장의 추모식을 열고 싶다는 의향을 전달했습니다. 아태 측은 이에 대해 북한 당국에 이 같은 의사를 전달하고 답변을 주겠다고 답변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현대그룹은 지난 2003년 8월 정몽헌 전 회장 사망 이후 해마다 금강산 특구 온정강 맞은편에 있는 추모비에서 추모식을 열어왔으나 지난해에는 북한 핵실험에 따른 남북관계 경색으로 방북 신청을 하지 않았습니다. 한반도 통일과 북한, 탈북자와 관련된 한국 내 움직임을 살펴보는 헬로우 서울입니다. 서울의 탈북자와 장애인,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이 함께 어울려 일하는 커피 전문점이 있습니다. 탈북민들이 직원으로 일하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커피 전문점을 서울에서 김미영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탈북민들이 직원으로 일하고 있는 서울 강남구 개포동의 한 커피 전문점입니다.
커피 제조업을 하고 덧치가 내려올 때는 그걸 하시고
직원 12명의 조그만 회사지만 남북이 어우러지는 화합의 장이기도 한 이곳은 탈북민과 장애인 그리고 노인 등 다양한 계층의 사람들이 함께 일하고 있는 사회적 기업입니다. 이곳에서 일하고 있는 한 탈북자는 이곳이 직장이 아니라 고향과도 같은 곳이라고 이야기합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가족 같은 분위기? 처음에는 조금 그 어떤 문화적 차이나 그런 건 있었다고 할 수 있지만 그게 점차적 어휘가 풀리면서 적응도 되고 서로 차이점을 없애고 가족같이 서로 챙겨주고 뭐 안 좋으면 그냥 편하게 얘기할 수 있는 그리고 지금은 그냥 편하게 일할 수 있는 그런 가족 같은 공간이라고 볼 수 있어요.
한 고향에서 왔다고 생각하니까 서로 우지도 되고 마음 아픈 일이나 기쁜 일 서로 같이 공유하고 서로 위로해도 해주고 하니까 너무 좋아요. 또 한국 분들도 더 좋고.
이곳에서는 직원들의 화합을 무기로 꾸준히 매출을 올리고 있었습니다. 최대 장점은 신선한 볶음 원두를 신속하게 맞춤형으로 소비자들에게 제공하는 거라고 했는데요. 미리 볶아놓은 커피 원두를 팔지 않고 주문을 받은 뒤에 바로 볶기 시작한다고 합니다. 커피 창고 직원 김민수 씨입니다.
처음부터 저희가 이렇게 만들어진 건 아니고 이제 우연한 기회에 저희가 탈북민 모임이라든지 그 단체 재단에서 이제 소개로 받게 돼서 처음에 한 분, 두 분 이제 근무하시게 된 게 저희가 이제 지금까지 와서 이제 이렇게 세 분이 근무하시게 된 계기가 됐죠. 저희도 뭐 반신반의한 그런 느낌이었는데 이제 왜냐하면은 저희도 처음이고 물론 근무 처음에 하셨던 분도 처음에 이제 저희 회사에 입사를 했지만 이제 해보니까 너무 괜찮고 이제 서로 간에 또 지내보니까 또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분단 국가지만 같은 사람이고 한국 사람이고 그래서 뭐 조금의 차이는 있겠지만 이렇게 어느 정도 적응을 하다 보니까 일하는 것도 참 좋고 그래서 이제 또 소개로 또 더 들어오시게 됐고 네, 이렇게 해서 참 너무 좋게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이곳에 제일 먼저 입사를 해서 뒤이어 들어온 탈북민 직원들을 끌어주고 있는 이혜영 씨는 모두가 즐기는 이 커피원들을 최적의 상태로 볶아내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한 큰 자부심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왔는데요. 제일 처음에는 하나센터 심리 상담을 받으면서 그분이 소개로 여기 입직해서 한 달 만에 저기 한 분이 또 저희 소개로 들어오시고 다른 한 분은 지원재단 소개로 아마 들어오신 것 같아요. 그런 마음과 내가 없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런 생각이나 그만큼 일에 적응이 잘 됐다고 볼 수 있죠.
이 회사의 성공 비결은 직원들의 능력과 자부심 그리고 화합이었습니다. 또 다른 탈북 직원들 역시도 가족처럼 일할 수 있어서 즐겁고 남한 생활 정착에 큰 힘이 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회사가 재밌어요. 한국분들이 우리를 많이 배려해줘요. 커피는 세계적으로나 한국분들이 밥 대용보다도 커피를 더 많이 마시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나 지금 K-POP에서 한류풍이 분다면 이 한국에는 커피가 주식으로 여기는 분들도 많잖아요. 예, 그래서 저도 커피 회사에서 일하는 궁지도 있고 그리고 또 커피가 모든 사람들이 좋아하는 마시고 이러니까 커피 창고에 다니면서 일하는 자부심도 있고
이곳에서 일하는 직원들 회사를 통해서 남한 사회에 배려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됐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열심히 일해서 받은 만큼 최선을 다해 돌려주는 것이 남북 간의 마음의 통일을 이루는 일인 것 같다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가족처럼 형제처럼 허심탄회하게 일하는 게 네 일 내 일 따라오고 서로 도와주는 게 제일 자랑거리인 것 같아요. 친형제처럼 서로 허물 없이 점심 식사도 같이 하고 그래서 마음속에 있는 서로 공유할 수 있는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오는 이런 상하 간의 관계를 떠나서 너무나도 허물 없이 그러니까 그에 맞게 우리도 더 많이 일 잘해주고 서로 받들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앞으로 이곳에서 더 열심히 일하면서 지금보다 더 큰 꿈을 꾸고 있는 탈북민 직원들의 이야기입니다.
저도 커피 창고에 다니면서 많이 배울 거예요. 배워가지고 커피를 해가지고 가게 같은 걸 하나 해가지고 이 대한민국에 왔으니까 대한민국에서 잘 살고 보람있게 사는 것이 내 대한민국에 보답하는 길이라고 생각해요.
우리는 대한민국에 잘 살자고 왔잖아요. 그래 뭐 큰 성과는 없어도 이 일에서 성공적으로 앞으로는 좀 자격증 같은 것도 하고 개인 창업도 할 수 있는 그런 걸 기대하고 있는데 아마 회사 과장님들아 많이 도와주시겠다고 하시니까 그런 마음이 그런 걸 가지고 있어요.
이곳에선 앞으로도 탈북민 직원들에게 지속적인 교육을 통해서 스스로 커피 전문점까지 낼 수 있도록 계속해서 지원할 계획이라고 전하기도 했습니다. 서울에서 VOA 뉴스 김미영입니다. The Voice of America. 저희 VOA 방송에서는 여러분의 의견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전화 이용하셔서 음성을 남겨주시면 되는데요. 미국 전화번호는 1-202-205-9942번입니다. 먼저 국가번호 1번을 누르시고 지역번호 202 그리고 205-9942번을 누르시면 이렇게 짧은 음악이 나옵니다. VOA. 이 소리가 나오면 77번을 누르세요.
VOA 방송입니다. 저희 방송에 의견이 있으신 분들은 메시지를 남겨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안내 멘트를 들으신 후에 말씀과 연락처를 남기시면 됩니다. 미국 전화번호 1-202-205-9942번. 제보자의 신분은 보호되며 제보 내용은 취재를 위해서만 사용됩니다. 또 프로그램에 대한 문의나 의견이 있으신 분도 연락 주십시오. 여러분의 많은 이용 바랍니다.
오늘의 미국을 건설한 위대한 미국인들, 정치인, 연예인, 우주인, 발명가 등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봅니다. 인물 아메리카, 매주 목요일 저녁과 금요일 아침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한국기상청 제공 북한 날씨입니다. 북한 오늘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4도, 낮 최고 기온 33도입니다. 동해에는 한때 비가 오고 그 밖의 해상은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5m, 서해는 0.5에서 1m 사이입니다. 지역별 날씨입니다. 평안남도와 평안북도 구름 많이 끼겠습니다. 평양 아침 기온 24도, 낮 최고 33도, 남포 아침 최저 24도, 낮 최고 33도입니다. 신의주 아침 기온 22도, 낮 최고 33도, 수풍 아침 기온 20도, 낮 기온 32도 예상됩니다. 중강 아침에는 16도, 낮은 29도, 희천 아침 기온 21도, 낮 최고 33도 예상됩니다. 황해도 흐리겠습니다. 해주 아침 기온 23도, 낮 최고 32도, 용현 아침 최저 23도, 낮 최고 33도입니다. 개성 아침에는 24도, 낮에는 33도, 사리원 아침 최저 24도, 낮 최고 33도입니다. 함경남도, 함경북도 구름 많고 곳에 따라 비가 오겠습니다. 함흥, 신포, 원산, 장전에 한때 비 오겠습니다. 함흥 아침 기온 22도, 낮 최고 28도, 풍산 아침 최저 12도, 낮 최고 24도입니다. 청진 아침 최저 19도, 낮 최고 28도입니다. 동해는 한때 비가 오고 그 밖에서는 흐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1에서 2.5m, 서해 0.5에서 1m 사이입니다. 7월 25일 화요일 아침 워싱턴 뉴스 광장은 여기까지입니다. 잠시 뒤에는 VOA 세계 뉴스가 이어집니다. 저는 지금까지 진행의 김현진이었습니다.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희망찬 하루 보내시길 바랍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뉴스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사위인 제러드 쿠슈너 백악관 선임 고문은 24일 자신이나 트럼프 선거 캠프의 그 누구도 지난해 미국 대선 기간과 이후에 러시아와 부적절한 접촉을 하지 않았다며 러시아 내통 의혹을 부인했습니다. 쿠슈너 선임 고문은 이날 상원 정보위원회 비공개 청문회를 마친 뒤 백악관에서 기자들을 만난 자리에서 자신은 러시아와 내통하지 않았고 그렇게 한 선거 캠프의 그 누구도 알지 못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어 부적절한 접촉은 없었고 사업을 하면서 러시아 자금에 의존하지 않았으며 요구받은 모든 정보를 제공하는 데 있어 완전히 투명했다고 덧붙였습니다. 루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최근 조셉 던포드 미 합참의장의 대북 군사적 옵션 발언과 관련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루캉 대변인은 24일 정례 브리핑에서 중국은 무력으로는 한반도 문제를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여태껏 군사적 수단이 옵션이 돼서는 안 된다고 여겨왔다면서 군사적 수단은 더 큰 재난을 일으킬 뿐이며 유관 각국은 이를 받아들일 수도 없다고 말했습니다. 앞서 던포드 미 합참의장은 지난 22일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안보 포럼에서 북한에 대응한 군사적 선택이 상상 불가능한 일만은 아니라고 말했습니다. 던포드 의장은 많은 사람이 군사적 선택지가 상상할 수 없는 것이라고 말하지만 나는 그 말을 조금 바꾸고 싶다면서 이같이 밝혔습니다. 니콜라이 몰라데노프 유엔 중동특사는 동예루살렘의 템플마운트 성지를 둘러싼 현재 위기가 조속히 해결돼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몰라데노프 특사는 24일 유엔 안보리 비공개 회의 뒤 기자들에게 금요일인 28일까지 위기의 해결책을 찾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해결책 없이 또다시 금요 기도회를 맡게 된다면 위험이 더 격화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몰라데노프 특사는 1967년 이후 예루살렘에 자리 잡은 현 상태 유지가 매우 중요하다며 이스라엘과 팔레스타인 양측에 도발적인 행동을 삼가고 자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비오웨이 세계뉴스 다음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시리아에 새로 설치된 두 곳의 안전지대에서 휴전을 감시할 헌병을 배치하기 시작했다고 러시아 당국이 밝혔습니다. 세르게이 루드스코이 러시아 국방부 대변인은 24일 러시아군이 시리아 서남부와 수도 다마스쿠스 외곽인 동부 구타 지역에 검문소와 감시 초소들을 세웠다고 말했습니다. 안전지대 감시를 목적으로 시리아에 외국군 병력이 파견되기는 이번이 처음입니다. 지난 5월 러시아와 이란, 터키는 6년간의 시리아 내전이 더 이상 격화되는 것을 막기 위해 네 곳의 안전지대를 설치하는 계획에 합의했습니다. 파키스탄 동부 펀자브주 주도인 라우르시에서 24일 자살 폭탄 공격으로 적어도 26명이 사망하고 50명이 다쳤다고 파키스탄 당국자들이 말했습니다. 이번 공격은 지방 당국자들이 시장에서 보안상의 이유로 정부 건물 인근에 무허가 상점들을 철거하는 도중에 발생했습니다. 당시 경찰은 시위대를 저지하기 위해 당국자들을 호위하고 있었습니다. 살만 라피크 펀자브주 보건장관은 기자들에게 사망자 가운데 여러 명의 경찰관들이 포함됐고 병원으로 호송된 일부 부상자들도 중태라고 말했습니다. 한편 아프간 수도 카불에서 24일 탈레반의 자살 차량 폭탄 공격으로 적어도 35명이 사망하고 수십 명이 다쳤습니다. 한국 정부가 미한 자유무역협정 FTA 개정을 위해 공동위원회 특별회기를 개최하자는 미국의 요청에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미국 무역대표부는 지난 12일 한국에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하면서 30일 이내 워싱턴 DC에서 회의가 열리길 희망한다는 내용의 서한을 보냈습니다. 한국산업통상자원부는 24일 백운규 장관 명의 답신에서 협정문에 따라 동의한다고 밝혔습니다. BOA 세계뉴스 이한철이었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께서는 BOA 아침 방송을 들으셨습니다. BOA 아침 방송은 매일 새벽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2시간 동안 단파 5,875, 7,365, 7,485 kHz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매일 저녁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4시간 동안 보내드리는 저녁 방송은 중파 1,188 kHz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또 저녁 방송 중 밤 8시 30분부터 9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9,490, 12,080 kHz로 또 밤 9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는 단파 7,540, 12,045, 12,080 kHz로도 들으실 수 있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다음 방송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This program has come to you from the Voice of America, Washington.